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즐겨보던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7년 전에 엄마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다큐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21살의 미혼모 정소향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소향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미용실에서 절도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지은 죄까지 더해져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청주교도소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녀의 몸에 아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 아빠에게 편지를 써보지만 아이 아빠는 아이를 지우라라는 냉정한 소리만 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교도소는 낙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을 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은 아기를 입양 보내라고 하지만 꿋꿋이 소향 씨는 아기를 길러냅니다. 형법상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으면 18개월 이상 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 다행히 크리스마스 날 가석방이 돼서 소향 씨와 가은이는 함께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 밖엔 어느 누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소를 했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아기와 함께 교도소에서 알아본 미혼모 시설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보지만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 세상엔 소향 씨와 가은이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를 구해봅니다. 하지만 교도소를 갔다 온 그녀를 쉽게 써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행히 한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일이 끝나면은 아파트를 돌면서 전단지도 붙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도넛 가게는 이 소향 씨를 이 정식 사원으로도 채용하고 대형마트의 우수사원까지 뽑히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제 가슴 속에는 소향 씨의 한 인터뷰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제 20살 나이는 왜 이럴까요? 남들은 성년이 돼서 기쁘다는데 저는 성년의 학부모가 되었어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현재를 보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답을 합니다.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다면 내면의 질문은 복잡해지고 때로는 내 스스로도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30대, 40대 아기 엄마, 아빠가 되었고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감사하긴 한데 때로는 여기까지 온 인생이 원치 않는 파도에 휩쓸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아니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도 믿음도 내가 꿈꾼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직장, 결혼, 신앙생활, 공동체, 또 자녀들, 건강, 경제사정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까요? 얼마 전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나레이터가 노인의 입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독백을 하더라고요. 몸은 갈수록 안 움직이는데 정신은 갈수록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더 서럽다. 저는 이 멘트를 듣고 아흔이 넘은 이제 우리 할매를 만나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훔치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만으로는 되게 하지 않는 듯합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 알지만 계속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면 때론 아니 자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 역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줄 몰랐고 또 이 질병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 줄도 몰랐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질병이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여성 질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진 않습니다. 이 단어는 피가 멈추지 않는 모든 질병을 포괄합니다. 본문에는 이 여성에 대해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갔고 또한 유대인이라면 익숙했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지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12년째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마 철저하게 소외된 채 지냈을 것입니다. 어떤 의학자는 이 여인의 병을 가지고 아마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12세나 15세 정도에 초경이 시작되는데 그 후에 무배란성 또 기능성 출혈이 시작되면 아마 결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다면 빈혈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시련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만이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비참함을 한절 할애하여 설명을 하는데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2000년 전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시스템은 없습니다. 의사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팔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만든 특효약이라는 것이 병을 더 키웁니다. 질병 치료가 마술적, 미신적 요소와 결합되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이 당시의 치료였습니다. 아마 여성 질환이었다면 고대 치료법에 따르면 아마도 알 수 없는 약물로 질을 청소하는 것과 좌약을 넣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위생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이 당시 안정적인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쓸개와 포도주를 쓰고 약초 연기를 쐬는 것뿐입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치료법을 다 써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면 기대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환자나 또 그 가족을 보면 절실하게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뭔가 좋다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쓰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수없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기대는 갈수록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 끼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간에 있는 이 여인의 내용이 이 5장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끼어 있는 이 구조가 이 여인의 비참함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몇 가지 내용이 겹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이 여인은 12년째 고통받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여인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여성이고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여인은 그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성이 당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사회적 지위에서 소외, 종교로부터 부정하다 지목된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사연을 들을 때 안쓰러움도 적당히 보여줬으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여성의 비참함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신기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둘러싸고 우르르 몰려갔겠죠. 아마 그 앞에서 예수님을 인도하던 야이로의 발걸음도 조금은 희망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무리조차 끼지 못하고 소외된 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현지 교회를 좀 출석했습니다. 뭐 네덜란드라고 하면 히딩크 때문에 왠지 우리나라 같죠. 친숙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매우 이상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약한 마약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춘도 합법입니다.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이러한 광경이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춘이요, 뭐 외진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저는 매일같이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가야 했습니다. 학교가 그 다음 블록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니 익숙해집니다. 가끔은 이분들과 눈도 마주치면 인사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인사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자신의 인생을 저런 쪽으로 선택했구나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매춘 여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매춘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매춘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삶은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요? 그녀는 어쩌면 아니 그런 삶을 선택했다기보다 내몰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모든 관계와 사회에서 배제된 비참한 여성이 오늘 말씀에 예수에게 접근합니다. 접근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서 예수를 찾아갔던 회당장처럼 여인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의 앞에 갔지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스스로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은 무리 사이를 비집고 뒤로 갑니다. 여인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요, 여인의 이 표현이 어떤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인이 가진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가 믿음조차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지속되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요, 자신도 없어지고 믿음도 쪼그라들고 기도도 힘이 없어집니다. 이분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론 감사한 건 그렇게라도 예수님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를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모든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더 중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은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소문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의 앞으로는 못 이끌망정 뒤로는 가서 만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의 분명한 기록 목적이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6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말합니다. 무려 3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치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드러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1장부터 치료하고 귀신 내어쫓고 치료하고를 계속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흐름 따라서 읽으면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무엇을 믿었는지 분명해집니다. 희미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이 건장한 남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의 발목 근처에 있는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옷깃을 툭 치고 간 것이 아니라 밟혀서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을 무릅쓰고 거의 바닥에 기어가면서 겉옷 끝자락인 발목 부근에 담긴 술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볼까가 아닙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인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믿음도 불완전했고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행동으로 자신의 이 비참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인의 비참함과 예수의 자비함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비참이란 단어가요, 라틴어로는 미제리아라고 하고요, 자비는 미제리 코르디아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코르디아란 단어는 심장, 마음을 뜻합니다. 즉, 비참함에 마음이 더하여진 것이 자비입니다. 여인의 비참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하여진 거죠. 여인의 몸이 고쳐집니다. 29절에서 말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몸이 느낀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만졌을 때도 여인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율법에 따르면 계속 부정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명 예수님도 알게 됩니다. 바삐 가다가 멈춰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들으라고 외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해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딪혔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접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부딪힌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찾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두리번거리며 찾았다라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의 발 앞에 나옵니다. 누구보다 예수 앞에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뒤에서 옷자락만 만진 여인이 예수의 부름 앞에 이제서야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비참한 여인과 자비로 충만하신 여인만, 예수님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압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22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발 앞에 먼저 엎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죠.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워 떤 채로 엎드려 있습니다. 너무나 숨기고 싶은 비참한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몸의 상태가, 자신의 부정함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가 여인을 부릅니다. 저는 아마 이 부름에서 여인의 외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비참함까지 치유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첫 음성을 내뱉습니다. 딸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하게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도 아니고요, 이복에도 아니고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평생 비참함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내용에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름조차 부른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 피해서 뒤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받은 딸로 부르시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평생 혼자, 평생 소외돼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서 공포에 떨지도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사연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면요 몇 날 며칠 걸쳐 이야기할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묻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나오잖아요. 또한 여인에게 어떤 종교적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과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형편없던 거, 비참한 과거, 교만한 믿음 다 압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지셨던 관심과 부르심은 지금입니다.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별로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매여서 은혜 받은 자신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뒤에 숨지 말고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계속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에 여러분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비참 그 자체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당신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고침받은 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변에서 먼저 관심 가졌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여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뜨고도 그랬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도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그 일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고요. 예수에게 고침받은 자들이 한 것은 설명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마지막 절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16장 20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단순한 기적과 이적과 마술쇼가 아니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오늘 이야기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지금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받은 은혜를 나타낼 기회가 1년에 두 차례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겨울에도 미얀마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마치 개미지옥에 빠지듯 미얀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등부 학생 5명과 함께 갔어요. 2명은 부모님하고 같이 왔고요. 3명은 학생들만 왔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교사 한 분이 갈래하니까 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통화하고 막 이렇게 막 사정하고 하는 거는 교사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5일 동안 정말 잘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너희들이 웬만한 어른보다 낫다라는 것까지 칭찬을 해줍니다. 얘들이 뭐가 좋은지 35도 웃도는 미얀마 빈민촌에서 종횡무진입니다. 여름에 또 올래 하니까 바로 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중학생들은 아무 생각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 받은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중딩인 것을 잠깐 망각한 채 선교한다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 다녀와서 반 교사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진명이가 선교팀 준장 되는 게 꿈이래요. 꿈도 선교팀, 3.1교회 선교팀 준장이 꿈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중학생들 꿈이 여러분 뭐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게 꿈 아닙니까?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말합니다. 얘가 요즘에 일본어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 가야 돼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미얀마 선교 날짜는 학교 개학 날짜랑 겹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마 일본으로 잠깐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선교 다 가볼래요. 뭐 장난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제자반도 신청하고 주일 예배는 물론 금요 영성지표도 얘가 12시까지 있어요. 전 요즘 얘가 무서워요.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이 사연이 많은 아이인데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기쁜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고, 은혜 받으니까 전하는 것, 예배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충분히 뒤에 숨을 수 있는 사연이 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눈물은 앉아서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비참함에 있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 여인이 가서 그냥 밥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겠습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겁니다. 비참한 이 여인에게 자비의 손길이 닿으니 이 여인의 남은 인생은 평안과 은혜뿐입니다. 저는 이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아니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이 비참한 여인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비참한 여인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비참한 자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비의 근원은 내 비참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백할 때 나를 얽매였던 과거는 은혜로 녹아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비참함을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오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면 됩니다. 평안이 가라 하시니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가면 됩니다. 평안을 가지고 이 문을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의 짧은 선교 문구를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비참하게 성장하여 독을 품게 된 가련한 존재라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혐오스러운 성범죄에 엎저다가 휩쓸려든 존재라 하더라도,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헐뜯게 만드는 열등감으로 날이면 날마다 시달리는 가련한 존재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축복하는 가련한 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이 나의 슬픔과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길을 간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을 다 꺼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뒤에서 만졌는데 예수는 나를 앞으로 세우십니다. 내 모든 것 다 아시기에 많은 것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겁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 평안히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